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유명한 잠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PEW라는 PEW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Pew 리서치 기관에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상은 17개 나라를 이제 삼아 택했습니다. 주로 잘 사는 나라, 미국 들어가고 호주, 또 유럽의 여러 잘 사는 나라들, 또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 우리나라, 또 타이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17개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이 17개 나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제 가족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직업, 건강, 돈, 친구, 사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17개 나라 중에 14나라가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존재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나라가 남았죠. 세 나라 중에서 한 나라는 건강을 택했고요. 한 나라는 물질을 택했고요. 또 한 나라는 사회를 택했습니다. 이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은 사회가 잘 돼야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혹시 14나라 중에 속한다 생각하시는 분? 꽤 많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제1로 하는 나라에 속한다. 예. 그 다음에 물질을 가장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나라에 속한다. 아, 네. 예. 그래도 두어 분 있습니다. 네. 물질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혔습니다.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2순위는 건강입니다. 건강 중요하죠. 3순위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4순위가 가정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손을 드셨는데 왜 그 리서치 기관에서는 우리 교회 분들한테 이 질문을 안 던졌을까요? 뭐 어쨌든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이런 그 관점의 차이가 나라마다 있다, 또 개인마다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는 이제 통계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섣부른 해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놀라셨죠? 네 번째의 가족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랭크가 된다라는 것이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또 배우면서 가정은 엄청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살면서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상 기억해 왔는데 사실 사람은 의미 있는 것에다 자기 삶을 겁니다. 그렇죠? 의미 없는 곳에 왜 나의 삶을 걸겠습니까? 왜 내가 노력을 할 것이며 내가 왜 거기다가 모험까지 걸겠어요? 의미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쭉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런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5월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는 말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잘 살피고 그리고 잘 보호해야 할 것, 그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그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얼핏 들으면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제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얻었어요. 얻은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하고 있고 또 말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했고 또 그리고 생각은 또 저의 어떤 믿음과 또 신념에 근거한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현상이 지금 제게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찬양 부르심으로써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예배에 참여하심으로써 지금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현상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내면의 세계를 움직이고 그 움직여진 내면의 세계가 또 외부로 나의 몸 밖으로 또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먼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네, 다음 넘어가 주셔도 돼요. 말과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과 행동은 자기 생각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과, 네, 안 넘어가나요? 저 그림이? 네. 네,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과 그리고 신념에서 와요. 그죠? 우리가 자기 생각과 별개의 말을 하면 그거는 조금 약간 병원에 가봐야 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연결이 되어 있고 가치관, 신념과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 같은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냥 무작정 딱 떨어졌다, 뭐 우연히 난 갖게 됐다 이런 건 없잖아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에서 옵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우리에게 딱 규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그런 어떤 질문과 답인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아실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알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태어나면서 자라오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딱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이다 라고 내 자신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마음을 살펴볼 때 나의 마음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고 또 내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그 문제와도 또 직결이 돼요. 이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당신은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싶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귀한 인간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분명한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중심, 인격의 중심. 이 마음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남이라는 기관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살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영혼의 기관, 인격의 기관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활동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어디를 가장 먼저 두드리세요? 그냥 뚝 떨어져서 이렇게 딱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노크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문을 열어요.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활동이 같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의 그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신념을 또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마음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나의 생명과 가치관과 신념이 예수님과 함께 지어진 것이라면 그 다음에 나의 말과 행동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아, 옳다 해서 그거 딱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우리가 아, 나의 존재는 이러하구나. 아, 나는 이런 존재로서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이 더 잘 짜여지고 형성되고 그리고 조화롭게 되고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거기서부터 또 빚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개인의 영혼의 역사가 이러하듯이 이제 나 자신이 출생하고 또 성장한 전인적인 그 생명의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더 엄밀히 말하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부모의 본분과 위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가정의 의미가 확장되거나 바르게 확장되거나 잘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가늠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자체가 신비한 생명의 운동입니다. 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지금 이것을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 살아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돌아가셨든지 지금 살아계시든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부모님,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 그 두 분이 인생의 어느 날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함께 생명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이 됩니까? 우리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나를 이 땅에 내어놓게 했다. 나는 저절로 아니면 아무 힘도 안 들이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부모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태어난 존재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축복이 넘치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자라면서 양육받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쁜 상황이 닥쳐서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조건 때문에 나쁜 양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또 양육에 대한 바른 지식이나 또는 태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 때문에 난 태어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러하세요. 주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는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출생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요. 돌이킬 수 없고요. 그리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출생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우주의 비밀에 속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본질이 살짝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고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시작합니다. 가정이 시작하는데 그 남편과 아내로서 시작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를 또 양육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요. 가정의 아주 중요한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이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그리고 또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두 부부가 달랑 남아요. 마치 그냥 절간처럼 조용한 그런 가정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조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절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가 이제 누가 먼저 가든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가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가정은 거기서 그 완수가 된 것입니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한 자녀들은 또 자기들의 삶을 나가서 또 개척하고 꾸려야 돼요.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안 걸 것인가 그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또 그들에게 가정으로서 결합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은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나의 부모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사랑에 대한 중요성과 그 사랑에 대한 그 축복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한 사랑의 결실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 나는 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시작한 가정은 거기서 또 완수가 되고 그리고 끝나는 거죠. 부모님의 자리라는 것,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근원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그러한 축복인지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그걸 좀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랐던 나의 가정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전수하는 근원과 같은 존재로서 가정은 생명의 우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양육받으면서 자라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식에게 바른 생명의 길, 또 바른 생명의 선물, 또 바른 생명의 그 완성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부어주는 그 사랑의 노력과 헌신, 그것이 바로 가정을 생명의 우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뭐 어떻게 키워주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그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경의가 거기서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노릇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받은 이제 큰 그 인간다움의 그 안내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1, 2, 3, 4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끼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 다섯 번째, 십계명 5번, 무엇입니까? 기억 못 하시는 분 없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를 이 땅에 있게 해준 부모, 공경하라. 경의를 표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인 그런 이유와 원인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또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겪지 않을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라는 그런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완벽주의적인 마음 자체가 우리의 가정생활을 더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족의 그 친밀감을 그렇게 가까이 형성을 시켜 놓으시고 거기서 부딪히는 그런 모든 것들, 갈등과 알력을 통해서 그 겪어나가면서 더 나은 인간들의 모습, 더 나은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서로가 타인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 타인입니다. 우리 부모 타인입니다. 부부관계 타인입니다. 근데 타인인데 우리가 부부관계는 약속을 해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나의 신실성을 통해서 내가 인간됨의 길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내가 낳은 자식은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그 마음부터가 새로운 그런 속에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고요. 부모님은 나를 존재하게 해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경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기 때문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이라고까지 뭐, 하여튼 타인입니다. 아마 타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가 힘든 분들은 가족관계가 아마 이게 떡반죽처럼 이렇게 너무 밀착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서의 존중, 그리고 사랑, 그리고 헌신, 이것을 새롭게 배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자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리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근원이 있는 것을, 이 가정이라는 눈에 보이는 근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또 알게 해요. 그래서 누구나 가정을 거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지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쪽을 먼저 말하든지 저쪽을 먼저 말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았으니까 우리 가정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로부터 또 젊은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내 존재의 뿌리는 가정이고 또 부모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그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주장해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러면 가정에게 부여하신 그 의미를 활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듯이 또 부모님의 그 존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태어난 우리의 가정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가정은 부모님의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우물로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감사의 마음을 뛰어넘어 부모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생명의 사랑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관하여 더욱더 자각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또 우리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